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이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을 느낍니다. 오늘 벌써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 됐는데, 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누가 말하기를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누가 그렇게 말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0월이 지나고 11월도 지났고, 그래서 아직도 어느 길가에 저희 내외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나무에는 노란 단풍잎이 마지막 잎새가 바람에 건들거리는 그러한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달리 이 금년 가을은 긴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간간이 겨울을 채송하는 비가 밤새 내리기도 하고, 시간은 쉬지도 않고 지나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금년도 마지막 달인 12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주 절제하게 만드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마지막 달을 우리가 남겨놓게 됐습니다. 세월만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가 이 생애 전체의 마지막 달도 우리가 있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바치자 그런 얘기를 잘 하는 편이 아닙니다. 198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40년이 훌쩍 지나도록 목회하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와서도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시리즈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번 한 것 같은데, 이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심호할 때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은 아닌데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 중에 헌금 말씀도 좀 해주세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뭐 헌금 많이 드리라고 이렇게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격하면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가 다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그거 뭐 세금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헌금이 아니고, 헌금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참 속으로 그러나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씀이죠? 지당한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은 그런 형편이지만은 헌금이 줄거나 헌금이 꺾어지거나 이런 예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분이 생각지 않게 갑자기 헌금을 거액을 해서 불어난 이러한 수는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교우들이 어려워도 꾸준하게 연보하시는 그런 분들을 저는 지금까지 평생에 만나고 지나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에서도 재정이 그래도 이런저런 살림도 살 수 있도록 비교적 이 안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들이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그저 이름을 밝히지 않고서라도 지정 헌금하시는 이러한 손길도 있고, 또 혹시 어려운 것을 가끔 제가 어렵게라도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은 남들 모르게 조용한 가운데서 돕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연결시켜 드린 이러한 분도 계신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면 다 11조 헌금으로 간주해서 개수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아침마다 개인 기도 시간에 늘 그거를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11조 예물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이 시간이 갈수록 넉넉해지고 풍성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고 어떤 분에게는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언젠가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굉장히 굉장히 정말 자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 전 성도가 다 11조를 드린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다른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래서 당신네 교회는 그렇게 가능하냐, 그 방법 좀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일부는 자원해서 바치고 일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져가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원해서 바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본인이 스스로 바치는 거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가져가시는 것은 11조를 안 바치고 버티면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알아서 걷어가신다고.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던 목사님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을 보면은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심정과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쭉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한국교회는 무슨 헌금이 그렇게도 많은지 아마 수십 가지가 될 거예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서껏 11조를 참 정직하게 했으면 됐지 뭘 또 다른 것을 바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개교회가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건축헌금을 한다든지 무슨 특별하게 갑작스럽게 선교 헌금을 해야 한다든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마저도 우리가 드렸던 11조 헌금에서 수입된 이 교회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들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제목으로 헌금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초신자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11조 생활을 여러분 충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러면은 기쁨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얼마를 드리든지 11조를 잘 드리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더 하실 분은 더 하셔도 좋지요. 그래서 저도 뭐 헌금에 관한 설교는 거의 안 했는데, 성경을 여러분 아시죠?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금년에 벌써 8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8장 9장 여기에 보니까 이제 헌금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때가 정치적으로는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사실 식민지 생활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특히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사람들은 로마에 반대하는 뭐 특별한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이 로마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저항을 많이 많이 해댔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편 로마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아주 골치 아픈 지역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 아, 거기는 아주 골칫덩어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다.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당국에서는 이 식민지, 이 유대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힘으로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포악한 압정을 받았던 그것처럼 로마 당국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얼마나 이 압제를 가하고 포악하게 굴었는지 아마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우리 함께 사랑의 수고를 해봅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와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주변에는 편안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아가야 뭐 이런 이 소아시아 지역은 열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 지역인데 예루살렘처럼 극단적으로 로마에게 항거하는 이러한 소요도 없고 또 이것은 휴양지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로마의 그 은퇴한 군인이라고 한다든지 귀족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많이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편안했습니다. 또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종교 문화적으로 보아도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 뭐 이런 것들이 곳곳에 다 있어서 비교적 로마의 압제가 좀 덜한 편안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유대 이쪽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쪽은 종교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나오니까 로마 당국에서 볼 때는 막 머리를 흔들 정도로 골치 아픈 것이 바로 이 유대 지역,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벤허 영화 보셨죠? 찰스 네스톤이 나오는 그 영화 보면은 벤허가 어느 귀족의 왕자가 돼가지고 로마에 있을 때에 거기서 아주 큰 연회가 열려서 지체 높은 로마 사람들이 많이 많이 모이게 됐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번에 말이야 억식에도 재수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예루살렘에 가게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사람, 그 불평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그 속에도 나오는 빌라도였습니다. 이 빌라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부임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그거를 얘기하는 중에 야 나 억세게도 재수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러한 그 형편. 로마의 관리들은 어느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그 예루살렘은 그렇게 서한고 많이 한 그런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역사적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루살렘,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이런 지역에는 로마의 압제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했다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을 쭉 다니고 3차 전도여행을 다닌 그곳이 지금까지는 그곳이 비교적 풍요로운 그러한 지역에 바울이 다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풍요한 성도들에게 지금 미리 호소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도 받게 됐는데 그 최초의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의 성도들이 지금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고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주시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갈 때에 그 헌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의 그 헌금을 모으는 그러한 얘기가 여기에 나오게 된 걸 봅니다. 그 중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아가야 지역보다는 좀 북쪽에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와 같은 곳, 혹은 데살로니카와 같은 이런 이 도시들은 이 마게도니아 이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이 아가야 지역은 그 지역보다는 남쪽에 있는, 그 오늘날 그리스가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아테네라고 한다든지 혹은 고린도라고 한다든지 이런 도시가 있는 곳이 남쪽의 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잖아요. 아가야 지역 중심이 바로 이 고린도인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은 이미 헌금을 많이 바쳤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저 북쪽에 있는 말씀이죠. 저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면 저 북쪽에 있는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나 이 베레와 같은 그러한 곳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 환난은 예수 믿는다고 겪게 되는 핍박과 어려움을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여러분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에다가 줄을 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를 하시든지 여러분 표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그는 환난 당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고생한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거기 빌립보 지역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온전케 주었더니 그 주인이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핍박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그리고 한밤중에 이 바울이 일어나가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서 간수도 구원받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된 그러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빌립보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당한 그러한 일들인데,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떠난 그 다음에는 그 지역이 조용했었을까? 그 빌립보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나머지 사람들을, 이 불신자들이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거죠. 이런 그런 그 환난이 데살로니카에도 있고 빌립보에도 있고 이 베레아에도 있고 뭐 계속 있는 거죠.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그런데 그렇게 환난을 당하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예수 믿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원초적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고마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무너무 기뻐.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극심한 가난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체가 높고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주로 이 복음이 어디에 먼저 들어갔느냐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들어갔어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뭐 로마에서 은퇴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정작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먼저 자신의 위로자를 찾아가죠. 누가 자신을 위로해주고 구원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거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믿게 되었다는 그러한 것인데, 기근과 함께 이런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드려서 연보를 드렸는데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들의 형편이 넉넉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게 되었을까요? 그 비결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넘치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기쁨이 넘치게 되니까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많이 많이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구제 헌금을 지금 많이 바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헌금을 했다고 그러면서 고린도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많이 도와주세요. 내가 모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갈 터인데 그때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 8장과 9장에서 지금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개요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바로 1절에 있습니다. 여기 1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내가 받는 것, 그것이 은혜다.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은혜는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좀 톡톡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극심한 가난 속에 어렵지만은 넘치는 기쁨 속에서 풍성한 연보 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면만 생각하지 말고 양면성이 있어요. 양쪽을 다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은혜지만은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받은 은혜지요. 그러면서도 받은 은혜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찬양도 드리는 은혜 아닙니까? 찬양 올리는 것도 은혜, 헌신하는 것도 은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봉사하는 것도 봉헌하는 것도 은혜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은혜로 이 역시 풍성한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여러분 감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앞에 감사가 없으면 찬양도 없는 겁니다.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해부터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예배 전에 찬양 때문에 일찍들 많이 오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시는데 뭐 찬양하는 것이 전혀 무슨 찬양인지도 모르고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찬양만 하면은 이게 좀 시험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하려고 일찍 왔는데 앞으로 새로운 찬양 배우기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준비하는 분들이 모두가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하기 위해서 벌써 기도하고 찬양을 함께 하려고 준비 중인 줄 압니다만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거 앞으로 예수님 찬양 뭐 이런 것도 할 거고요. 날 사랑하심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이런 찬양도 이런 찬송도 부르고 뭐 열이면 아홉 곡은 다 우리 교회에서 이전부터 익숙하게 부르던 그런 찬송으로 앞으로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 풍성한 찬양을 올리는 거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이거 큰 은혜지요.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축복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날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된 그러한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걸 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려드리는 은혜, 받는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 계절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네가 아기를 낳게 될 거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낳게 될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뭐라고 했네요 하면은,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것마저도.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처녀가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위기면 위가 됐지 무슨 놈의 은혜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메시아를 이 땅 위에서 낳는 고통이지만은 그런 영광을 얻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서. 여러분 28절, 30절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1장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시무장로가 돼서 교회 건축위원장으로 교회를 섬기시는데, 아마 우리 박 집사님 아실 거예요. 늘 아쉬워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했어요. 아주 잘 하셨는데, 그게 계절을 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강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뭐 겨울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 어려울 때는 돈 쓸 때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루는 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에 교회가 남의 집에 있다 보니까 관세도 많이 받고, 무슨 교회가 형편이 좋아가지고 새로 다 지었으면 좋겠는데 뭐 짓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형편이 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남들이 쓰다가 버린 것인지 그 봉제공장을 예배당으로 쓰기 위해서 그걸 사서 개축을 하고 증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타운으로부터 공청회도 거치고 CEO도 받고 예배당으로 쓰기 위해서 사서 개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도중인데, 봉제기계는 다 빼가지고 덤스터에 갖다 버리고 좌석을 뒤로 늘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유아실 그것도 하나 만들고 한 2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됐는데, 첫날 강대상도 없어가지고 사과개짝을 강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형편을 보게 됐을 때에 이 건축위원장 되시는 장로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 이거 사가지고 개척해야 된다고 그동안 그렇게 주장을 하셨댔는데, 그래서 당신도 헌금도 앞장서서 많이 바쳐야 되겠는데 하시는 일, 겨울철이 다 돼가니까 아이스크림 가게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매상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시절입니다. 그 장로님이 교회당에 오셔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하소연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 장로님 말씀이,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꿀떡 같은 그러한 마음인데 더 드릴 수 없는 그 자신의 그 형편이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잘 몰랐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도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많이 많이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거 놀라운 은혜이고,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뛸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 8장 9장 쭉 읽어보시면은 그걸 지금 여기 은혜라고 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5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써주시는 그 자체도 은혜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아시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잘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놓으면 뒀다고 하면은 그 유대사회에서 가말리알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 가지고서도 출세하고 아주 유명한 그 율법사도 됐을 것이고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톡 하고 건드리시고 나니까 고난의 연속이 됐어요. 유대사회에서 추출되고 죽음의 위협도 받고 큰 고통을 받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떠돌아다니다가 그 고생을 아주 직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그 고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써주시다니 감사하다.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수고와 고통과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물질의 봉헌 이러한 것들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많이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평생의 몸뚱아리 하나 이거 가만히 놔두면은 나중에는 어차피 땅속에 들어가게 되고 말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몸뚱아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끼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이 몸뚱아리 가지고서 일을 하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새 몸을 입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다 신령한 영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 여생이라도 내 몸 아끼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더 함께 드리고 싶고 또 그리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봉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은혜로운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도 드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기도를 올리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원을 우리가 평소에도 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좀 특별한 은혜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 물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것이 진짜 은혜의 최고봉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런 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은혜만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헌신하며 물질로도 봉헌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이 시간을 들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또 다른 차원의 고귀한 은혜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이런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덧 12월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어느 예배가 우리의 생애 마지막 예배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배에 소홀하지 말고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쓰임받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어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적은 예물이만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친 손길 손길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내려주셔서 물질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축복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힘차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주님 사모하는 심정으로 은혜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